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들은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저희 오늘이 월정 헌금을 서약하는 안식일입니다. 이미 광고가 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그 약정서를 다 받으셨죠? 예. 그 약정서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제가 회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과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데 자금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작년에 월정 헌금으로 약정된 헌금이 5만 7천 불 정도의 헌금이 약정이 돼서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정을 하지 않으시고 월정 헌금을 드리신 분이 또 그냥 어떤 때 한꺼번에 조금씩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헌금이 22,867불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 달에 세 번째 안식일은 우리가 그 헌금을 걷는데 그 헌금이 우리 경비 헌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5,453불 1년 동안에 그리고 감사헌금이 22,326불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헌금액은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11금이나 다른 헌금도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은 11만 3,793불이 저희가 교회를 운영하는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냥 여기에 써놨는데요. 각부 운영하는 데에 그 월정 헌금으로부터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도 있지만 월정 헌금 그 자금에서 그 교회의 운영을 한 자금이 한 3만 7천 불 정도. 그 다음에 교회의 관리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그렇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다른 자금들이 있지만 그 자금이 한 7만 5천 불 정도. 그리고 청년부에 들어가는 자금이 한 17,800불 정도 돼서 총 작년에 지출액이 13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한 16,000불 정도의 적자 운영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저희 각 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줄이고 줄여서 운영을 했는데도 아마 한 16,000불 정도의 그 자금이 지금 작년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월정 헌금의 약정서에 좀 약정을 해 주시되 작년보다는 한 가정에 한 50불 정도 매월 그 정도는 더 인크리즈가 돼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줄이고 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획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작성을 하셨다가 이따가 헌금 시간에 이것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손님들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는 드리지 않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은 그 옷을 입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바지를 아주 크게 이렇게 허리가 커가지고 엉덩이에 걸리고 허리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입는가 하면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머리를 그냥 다 밀어버리기도 하고 참 어떤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PUC 대학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에 가보니까 애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좀 그럴 때는라도 머리를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양복을 입어도 요즘도 그래요. 양복을 입어도 이 단추는 풀고 이렇게 길게 밑으로 내려서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바지 바깥으로 밑에는 내놓고 그렇게 입습니다. 신발도 좀 밖에 나갈 때는 운동화나 구두로 좀 이렇게 딱 메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슬리퍼 아시죠? 그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슬리퍼 발가락에만 하나 있는 그 슬리퍼 신고 그렇게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다닙니다. 얼마 전에 잡 인터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옷을 좀 제대로 잘 입고 가서 인터뷰를 하라 그랬더니 오빠, 아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목회자 수양회 갔더니 그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세대를 설명을 하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생각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꽤 오랫동안 하루를 아주 할애해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목회자들이 다 아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구나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요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나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I don't know. 아, 지금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차를 타고 나가면서 어디 가서 만나느냐 그러면 I don't know.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면서 차에서. 그리고 제가 뭘 가끔씩 물어봅니다. 뭐 이거는 맞느냐? 이게 맞느냐? 물어보면 알겠소.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알겠소. 아주 복장이 터져요. 어떤 때는. 좀 이게 그냥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를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이스라는 사람이 쓴 포스트 모던 타임즈라는 그 책에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탈이성주의와 상대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이성주의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요, 그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또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고 모호해져버린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들의 정통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어떠냐,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사조들이 교회 가운데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영향이 미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어도 그냥 대충대충 믿자. 왜 꼭 주말마다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즐기면 되는 거지.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 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꼭 교회만 가라는 법이 있나? 교회도 가고 또 절에도 가고 가다가 보면은 여기도 가고 또 저기도 가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편할 때 맞는 시간에 그냥 내가 좋은 때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가는 것.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닌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자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오늘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지내다 와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편하자고 교회에 나오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라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편하려면은 그냥 집에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누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흥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쳐다보고 그렇게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죠. 예배도 드리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죠. 봉사해야죠. 파틀락 당번도 해야죠. 또 청소도 해야죠.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편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셔츠를 색깔을 하늘색, 물색으로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저보고 오늘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사실은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과 죄의 속성들이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불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찔림과 불편함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또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복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예수님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갈 길입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싫어하고요, 또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그렇게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소망이 없고 당신은 죽으면 그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든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뭔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다고 와 하고 박수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그러한 에베레스트산, 그러한 정상에 아무 장비도 없이 그렇게 등산을 했다. 그럴 때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취했다는 그러한 모습에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해서 대서양을 건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일에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내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인간이로구나 하고 자기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한두 달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윌슨 만델라가 돌아가셨습니다.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넬슨 만델라가 남긴 위대한 업적. 그러면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음베조 마을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아공 백인 적권의 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붙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고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삶을 살았죠.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석방이 되어서 94년에 정말 그 남아공 흑인 대통령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정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자기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를 많이 향상시킨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각국의 정상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91개국의 정상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헌사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누구 장례식에 2005년도인가요?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에 70명의 세계 정상들이 참석한 것, 그게 최고였는데 이번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91개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사의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별이 이 땅에서 졌다. 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와, 나도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간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합니다.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이루고 그렇게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개인의 구주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은 그도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상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형편없는 그러한 인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밝혀지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상해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자고 덤빕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 회개를 하는 것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그들의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그리고 저들의 악한 모습을 비추니까 그것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섭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차라리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자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까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날 구원받은 자가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5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7절부터 58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항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에서의 사사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약에 와서도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나 늘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장로님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건도 바로 똑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신기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었다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사도들을 붙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너희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지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당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을 들으니 당신 말이 진리인 것 같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 이름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잘 신앙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자기를 핍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옥에 던져 넣을 줄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길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분명한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인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받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어찌 보면 이러한 싸움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잘 알려주지를 못했고요. 또 성도들도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날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가장 시험은, 큰 시험은요, 제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것이, 그러한 생각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소망이 없어졌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삶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좋고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편한 일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잘 사는 것만이 주님의 축복이라 여기며 만족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 필요 없이 부유하다고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에 문을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PUC 야영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어권에서 그 며칠만 참석하신 분들도 다 합해서 몇 명이 참석하셨나 하면요, PUC에 80여 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어부에서만. 또 영어부 다 합치면은 한 130, 40명의 우리 교회가 그곳에 가서 도왔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에 안내하시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봉사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셨고 잘 해내었습니다. 또 건강동호회 회원들이 한 60여 명이 그곳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그 PUC 야영에 참석한 인원이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동호회 회원들까지 합하면. 돌이켜볼 때에 이 일들은 우리가 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드렸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무사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치렀겠습니까? 이제 2014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회가 특별히 복음전도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마 앞으로 선교회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동호회와 각종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마운티뷰 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추진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사업들입니다. 한 번은 지금은 여기 없지만은 우리 교인이 아닌 분 부부가 우리 교회 한동안 여기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 원래 다른 교회 신자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뼈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부인이 문제가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데도 그것을 교회를 이끌지를 못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정말 이 일들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이끌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치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집사님들이 오래전부터 소원하시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엌을 좀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것이 그 집사님들의 생각이십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엌은 여러분들 다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부엌이 아닙니다. 정말 웬만한 집의 가정의 부엌보다도 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제대로 된 그러한 요리도 할 수 없는 쿠킹할 수 없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좁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엌을 우리가 확장하고 제대로 장비를 갖춘 부엌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그 물심양면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됩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작년에 PUC 야영회에서 연합된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었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마운틴뷰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 교회가 함께 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와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진을 좀 하나 여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네? 80, 90. 저기 또 한 분이 누워 계시죠? 이분들이 모녀입니다. 그런데 저 앉아 계신 박옥랑 할머니는 101살이십니다. 누워 있는 그 딸은 68세 된 딸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도 모자랄 그러한 나이에 이 101살 된 할머니께서 68세 된 딸을 돌보느라고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딸 조의순 씨가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녀는 현재 광주 시내 13평짜리 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던 이 박 할머니가 출근한 사이에 가정부가 이 딸을 업고 있다가 4살 된 그 딸을 업고 있다가 부주의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그때부터 이러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딸을 들쳐업고 용하다는 병원, 한의원, 침수원 등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딸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딸을 언니 집에 맡기고 계속 학교를 다니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4년 후에는 교사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악화된 데다가 생업이란 핑계로 딸을 방치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교직을 그만두고 딸을 돌보면서 딸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한글과 한자까지 그리고 학교 교과서와 문학책도 읽어주면서 이 딸이 정말 영리해서 금방 글도 깨우치고 시도 읊조렸습니다. 딸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고 늙을 틈이 없어서 아플 여유도 없었던 이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딸은 나에게 몸을 기대고 나는 점차 흐트러져 가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사는 셈이죠. 말하면서 슬픔에 가득합니다.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죠. 내가 세상을 뜨면 저 딸이 혼자서 어떻게 살겠나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인 할머니는 자신이 죽은 뒤에 딸이 혼자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둘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한데도 그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또 저축을 한답니다. 이 할머니는 다른 세상에서 이 할머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나의 어머니라면서 오늘까지 산 하루하루가 모두 어머니의 덕이라고 그렇게 눈시울을 붉힙니다. 할머니는 딸을 돌봐야 한다는 정신력 때문에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다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끈질긴 모정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지나간 기나긴 100년의 삶의 언덕에 기대는 어머니, 곱디고 온 중등학교 여선생님, 청춘을 불살라 여기까지 온 긴 세월, 반세기 이상을 딸을 위해 보낸 세월인데 딸을 위해 간호하다가 늙지도 못했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 자식이 위해 늙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101살인데도 지금 딸을 저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할머니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러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저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요. 자녀들을 사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남아있는 평생의 삶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확장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주님 위해서 좀 어려움을 받아보고 주님 위해서 반대를 받아보고 주님 위해서 욕도 들어보고 주님 때문에 좀 자존심도 상해보고 주님 때문에 모욕도 받아보고 주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도 받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 편하게 신앙 생활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좀 접읍시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작년에 편하게 지냈던 그러한 것들만 남아있다면 이제는 좀 다 버리고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책임져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았다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